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발간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됐습니다. 관찰 대상국은 종전 6개 나라에서 스위스와 인도가 빠지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9개 나라가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정책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대미 교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오르면 미국 기업 투자에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부수적인 제재 조치가 이어집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94년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래 아직까지 조작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국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난해왔습니다. 북한은 내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보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은 어제 보도된 중국 신문망가와의 인터뷰에서 북과 남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는 다 같은 결의의 마음이고 곧 올림픽의 이념이기도 하다면서 북남이 손을 잡고 함께 해나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부상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체육분과 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남북한은 당시 회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여자하키, 유도 혼성 단체전, 조정을 비롯한 4개 종목의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공동입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자산업 핵심 원료물질인 희토류를 대미 무역전쟁 반격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 국가로서 개방과 협조, 공유의 방침에 따라왔다고 밝히고 그런데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미국 제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저지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인민 모두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희토류 자원은 중국의 국내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는 게 원칙이라며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이동통신기기,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전지에 들어가는 17가지 필수 광물질로 주요 군사장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희토류 수입의 80%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화웨이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는 입법이 재판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주장하고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조치가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보통신산업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튿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에 일부 조치를 완화했지만 구글과 퀄컴, 인텔을 비롯한 미국 유력 기업들이 화웨이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빠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 방문 일정은 일본 측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어제 언론에 밝히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도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12일에서 14일 전후가 될 것으로 일본 매체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 방문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란 방문을 통해 최근 긴장을 높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스위스가 북한을 지원하는 4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7도, 낮 최고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the entire North Korean WNDIM program it's in conflict with the UN security resolutions.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을 작은 무기로 표현하면서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이 집중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폼페오 국무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hat the U.S. is focused on here, what the Secretary is focused on, where he's trying to support the President, is in trying to negotiate a peaceful end.
그러면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며 그것이 폼페오 장관이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들의 평가가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It was lost on any of us that the launches were an attempt to send a message to the administration.
이어 김정은이 몇 차례나 직접 비핵화 약속을 했다는 폼페오 장관의 말을 상기시키며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폼페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대화에 희망을 갖는 것은 김정은과 얼굴을 마주한 대화에서 그로부터 진정한 비핵화 약속을 얻어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고 믿으며 이는 모두가 희망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as it relates to why the Secretary Pompeo continues to work diligently with the President on this and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Biegun as well. And I think it's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게 없다며 미 행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관계와 지속적인 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거듭 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새삼 강조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최종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동북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분명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지 활동과 폐기 대상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 또는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채택한 모든 대북결의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는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채택한 169555호를 시작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채택한 2397호까지 총 11건에 달합니다.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규정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건가요?
예, 이에 대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견해가 엇갈립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경고성 의미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북한이 결의를 위반해도 군사력 사용 등 강제력을 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경제 제재를 가해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최근 원유와 석탄 등의 불법 환적에 이용된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자신들의 핵 개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대북 결의는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흉계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북 결의에 규정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 시점에 새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 배경이 뭔가요?
예, 국무부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최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확인을 에둘러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최종 목표가 핵과 탄도미사일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폐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목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 정도를 폐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의 폐기도 요구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폐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점은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말 그대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평화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어디까지를 협상의 목표로 삼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계속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줄곧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얼굴을 마주한 대화에서 진정한 비핵화 약속을 얻어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6차례에 걸쳐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미국 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북한, 중국, 이란이 지목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정보위가 정보당국의 2018회계연도에서 2020회계연도 세출 승인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20일 상원 본회의로 회부된 예산안에는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들이 명시됐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은 국무부와 재무부 내 정보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원에 관한 정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특히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수입원으로 총 12가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철광석 거래에는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도 포함됐습니다. 또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정보당국의 평가가 요구되는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수입 창출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과 같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비롯되는 수입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은행 서비스와 러시아, 중국, 이란에 소재한 기관 등에 의한 각종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해외 정부 또는 테러 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한 미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개의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무 협상 개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동맹국과 북한 모두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이 미국 실무 협상 개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His distinct willingness to part company with his advisors in my view tremendously undercuts those same advisors.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보좌관들의 노력을 상당히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한은 미 관리들의 북한 관련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과 직접 하는 협상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회담을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볼튼 보좌관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실무회담 개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미사일 발언을 일축함으로써 최대 압박 전략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월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했던 사례와 비슷하다며 대통령은 전략적 목표에 이득이 되지 않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overemphasizing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ich really has not gained the U.S. any of its strategic objectives so far.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동맹국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보호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There's a lot of uncertainty by our allies as to what North Korea policy is in the U.S.
동맹국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일관적일지 아니면 양극단 사이를 계속 오갈지 크게 불확실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 다른 평가는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obviously a terrible optic when you have the top alliance managers publicly disagreeing on an issue.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등과 같은 중대 사안에 두 나라 정상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것은 매우 보기 좋지 않고 북한에게는 저강도 실험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모든 사거리에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프랭클린 밀러 미 국방정책자문위원이 밝혔습니다. 핵탄두 숫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프랭클린 밀러 미 국방정책자문위원 겸 전략사령부 자문위원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never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와 차관보 대행을 거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별고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방정책군축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밀러 위원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 위원이 속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부 핵심 전략과 장기 계획에 대한 조언과 연구를 병행하는 장관 자문기구로 전직 고위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밀러 위원은 향후 북한이 핵탄두 숫자를 일정 규모 줄일 수는 있지만 핵무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 arran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might result in a reduction of that arsenal, but I don't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동맹국의 우려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고 한국, 일본 등 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미국에도 북핵 위협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s fair.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ddressing the North Korean threat to the entire Pacific region.
북핵으로 인한 영내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거리가 짧은 전구 핵무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기존의 전략 무기 체계가 완벽히 작동하고 있어 이미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We don't need weapons in the theater to be able to put an umbrella over our Japanese and Korean allies. We don't need that. We have strategic systems which are capable of carrying out a full range of functions.
밀러 위원은 최근 미 국방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VOA에 북핵 위협의 대안으로 해상 순항 미사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추진 중인 핵 탑재 신형 해상 순항 미사일을 의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talk in the nuclear posture view about building a sea-launch cruise missile in the 2030s.
미국의 중장기적 핵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가 된 2018년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엔 가까운 시일 내 소수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개조해 저강도 억지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형 핵무장 해상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핵 탑재 해상 순항 미사일은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의존할 필요 없이 동맹국의 핵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어 미래 핵전쟁 발발 상황에 대한 귀중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위원은 기존 핵 탑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의 경우 냉전 이후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과 오바마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따라 완전 폐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A lot of this had to do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Obama administration not having a particularly worrisome view of the Russian threat.
한편 밀러 위원은 현재 미국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독일, 터키 등 대서양 조약기구 5개국이 체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 체계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도입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ground in Japan with a nuclear weapon are within very short range time of flight missiles from North Korea.
러시아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나토 5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가 억지력보다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목적지에 입항하지 못한 채 3주 동안 해상에 머물던 북한 석탄이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가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지난 3월 말까지 실려있던 석탄인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입항과 하역을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석탄 26,500톤을 실은 채 표류하던 선박 동탄호가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 해협 동쪽 지점 말레이시아 최남단 해상에 머물다 약 3주 만인 25일 다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마린 트래픽 등 선박 추적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동탄호는 이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동쪽 해상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28일 현재 자카르타 항구에서 242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 인근 해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은 뒤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을 향해 이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약 열흘 만에 해당 해역을 떠났고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줄곧 관측돼 왔습니다. 동탄호가 최초 인도네시아를 떠난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 선박의 방황은 40일 이상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문제의 석탄이 인도네시아에 하역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BOA가 확보한 해당 석탄에 대한 선화증권에 따르면 석탄의 하역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룬다항입니다. 아울러 화주는 러시아의 한 회사로 수화인은 인도네시아의 주소지를 둔 회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물의 종류는 실제 화물로 알려진 북한산 무연탄이 아닌 연료탄으로 기재돼 있는데 양은 기존에 알려진 26,500톤이 아닌 26,400톤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BOA가 확인한 선화증권의 내용은 이로써 세 번째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역을 앞두고 새롭게 발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확보한 최초 선화증권에는 석탄의 화주와 수화인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로 나타났었습니다. 이후 다시 발행된 선화증권에는 화주가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 기재됐고 수화인도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최초 선화증권에는 화물의 종류를 무연탄 26,500톤으로 명시했지만 두 번째 선화증권에는 인도네시아 석탄이라는 문구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발행된 선화증권은 화주와 선주, 화물의 종류는 물론 양까지 달랐습니다. 동탄호에 실린 석탄은 최초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됐었습니다. 이후 이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약 1년간 억류돼 왔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법원이 석탄의 하역을 허용하면서 동탄호로 옮겨졌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에 내려진 미 법원의 압류 결정을 근거로 최근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BOA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이번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미 폐선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위치 정보가 남북한 항구에서 잇따라 포착돼 주목됩니다. 특히 해당 신호가 북한 영해와 남포항에서 잡힌 뒤 다시 한국 인천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서 반복해서 감지됐습니다. 한국해양당국은 이 신호와 일치하는 선박이 지난 3년간 한국 항구를 드나든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신호는 지난 8개월 동안 한국과 북한을 수차례 오간 흔적을 남겼습니다. 선박 명과 종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이니만큼 이 움직임만 추적하면 마치 동일한 선박이 남북한 영해를 넘어 양측 항구에 정박한 듯한 동선을 보여줍니다. 수상한 신호가 감지된 건 지난해 9월 5일. 일반 선박의 출입이 제한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포착된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4일, 신호는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 장산곳으로부터 7km 떨어진 곳에서 위치를 알렸습니다. 또다시 한 달이 조금 지난 11월 15일, 사라졌던 신호는 다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돌아왔고 이후 인천 앞바다에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이달 3일 느닷없이 북한 남포항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어 잠적한 신호는 불과 닷새 전인 21일 또다시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해당 신호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7차례에 걸쳐 인천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서 감지됐습니다. VOA의 조회 결과 이 신호는 한국 국적의 300톤급 어선 골든레이크 801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검색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이 선박의 입항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문의에 지난 3년간 한국 항구 입출항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지난 8일 VOA에 골든레이크 801호는 운항사가 지난 2009년 부도가 난 뒤 2011년 폐선 처리됐고 이후 중국 배에 부품이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1년 스페인령 라스팔마스 지역 신문에 골든레이크 801호의 경매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AIS 신호와 한국 해수부의 해명, 업계 관계자의 증언만 놓고 보면 불상의 선박이 이미 폐선 처리된 선박의 고유 신호 장치를 옮겨 달고 남북한을 오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가설에 부딪힙니다. VOA의 문의를 받은 익명의 관계자는 지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단순히 GPS 오류 가능성일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어 23일 추가 문의에 대해 최근에 입항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년 동안 민간 선박이 전용 부두에 정박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서해 5도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이 있을 수는 있다며 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에서 감지된 신호라 하더라도 의문은 남습니다. 나포됐다면 이후에는 운항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 지난 3일 남포항에서 잡힌 해당 선박의 신호는 21일 인천 해경 부두에서 감지된 뒤에도 계속 인천 앞바다 여기저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한 AIS 신호가 남포항과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서 거듭 포착되는 데 대한 V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대변인은 21일 해당 신호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그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AIS는 선박명과 종류, 위치, 항로, 속도, 항해 상황, 그리고 다른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며 따라서 특정 선박의 데이터를 알리기 위해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해당 신호를 인지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인구 10명 중 4명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공동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북한처럼 낮은 전기 보급률을 기록한 나라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가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전기 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5개 국제기구가 최근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에너지 분야 보고서는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400만 명은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구를 2,50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1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가 인구 비율로 따지면 북한이 기록한 44%보다 전기 공급이 낮은 나라는 21개 나라였고 대부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세계 최빈곤 국가들이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전기 공급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북한의 인구 대비 전기 공급률은 지난 2010년에 29%, 2015년에 40%, 2017년에 44%로 점진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역시 지난 2010년에 기록한 1,800만 명보다 40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전기 보급률은 39%로 지방의 공급률 52%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의 일부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8일 VOA에 북한은 전기 사정이 열악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모든 가정에 전선이 연결돼 있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my thinking is everybody has a line, but the supply is very unstable.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가구에 연결된 전선 여부로 공급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부분의 가구에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전력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측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기 요구량으로 따지면 공급이 열악해 대부분의 북한 가구에 전기가 필요하다며 도시와 지방의 공급 통계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의 전력 사정이 개선된 이유로 정부의 노력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반사 효과를 지적했습니다.
I think more electricity is being supplied to household use. A lot of industry is in very bad shape.
2017년 전후로 제재 때문에 석탄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부 화력발전소 보급량이 늘었고 군수 분야 등 중공업 공장 가동률이 줄면서 남은 전력을 가정으로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은 북한과 달리 국민 모두에게 100%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한의 대조적인 전기 사정은 한반도를 촬영한 야간 위성 사진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지만 북한은 평양의 아주 작은 불빛을 제외하면 전체가 암흑천지여서 양쪽 체제의 극명한 차이를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총 발전량은 2017년 현재 235억 킬로와트시로 한국의 5,535억 킬로와트시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앞서 27일 발간한 편람에서 한국인들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10.2메가와트시로 일본과 영국보다도 더 많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국제기구 공동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는 8억 4천만 명으로 지구촌에서 10명 가운데 1명이 전기 없이 여전히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에 기록한 12억 명에서 3억 6천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유엔은 지속개발 가능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인구에 전기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위스가 북한을 지원하는 4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지에서 직접 지원 활동을 하는 만큼 가장 취약계층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식량과 영양 상황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의 그레그 파라고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물자의 분배 감시의 투명성을 묻는 VOA 질문에 스위스는 북한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스위스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분유 형태로 보내는 지원은 일명 슈퍼 시리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며 WFP가 직접 분배하고 현지에서 현금은 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가 발표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표를 보면 스위스가 전체 기부액 1,57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80만 달러를 지원해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파라고 대변인은 스위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4개년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큰 변화 없이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인도적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정부의 인도 지원 프로그램은 인도적 필요성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28일 대북 지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정부는 인류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 정권이나 단체에 인도적 지원 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캐나다의 인도주의 기금이 45만 명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매달 식량을 제공한 WFP의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해 150만 명 넘는 영양실조 어린이를 도운 유니세프의 활동 역시 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심각한 영양 결핍 문제를 다루고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WFP와 유니세프에 200만 달러의 인도주의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대응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전후 납북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42년 전 전라남도 홍도에서 납북된 고등학생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북한은 즉각 납북자를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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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환하라!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 대표는 또 북한의 납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1977년 수학여행 중 전라남도 홍두에서 납북된 이민교 씨의 어머니 김태옥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기 전에 아들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얼른 만나게 해주시오.
올해 88살인 김 씨는 납북자 부모들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부가 모른 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절차를 밟아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박연옥 이사가 대신 읽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나요?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을 한번 들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 이민교 씨는 1977년 8월 11일 홍도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BOA에 1995년에 한국에서 체포된 남파 간첩을 통해 아들이 평양에서 간첩들을 교육하는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기관이 아들이 북한에 확실하게 살아있다고 확인해주며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아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포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양중에 발각이 되면 우리 아들이 다치잖아. 그래서 애들하고 물어보고서는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하게요. 내 생각에도 그렇고.
김 씨는 하루 이틀 북한으로 끌려간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사이 아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던 남편은 아들 소식도 듣지 못한 채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현재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테레비 보고 있으면 아들이 얼굴이 비는 것도 같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 또 병이 나고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왕청신에는 맨날 먹고 사는 게 내가.
김 씨는 지난해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975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허용호, 허정수 형제 여동생 허금자 씨는 이날 기자회견 뒤 BOA에 최근 오빠 한 사람과 연락이 끊겨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 75년도에 천황호 사건 때 납북돼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계속 연락이 닿았는데 요 근래에 저기 아버지 편지를 갖고 있다가 발각이 됐대요.
허 씨는 그 이후에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971년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 중 납북된 박동순 씨의 딸인 박연호 기사는 그 뒤로 한 번도 아버지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수 없다면 소식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만나기가 힘들면 살아계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어요.
전후 납북자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대부분은 어부였지만 고등학생도 5명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후 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민간단체가 지난해 서울 지국을 열고 탈북민을 책임자로 채용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가 지난해 서울 사무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IRI 서울 사무소의 총괄 책임을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오세혁 씨가 맡고 있습니다.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는 지난 1983년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미국 정부의 기금을 받아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거쳐 현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과 시민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난 2010년 2월엔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5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의 오세혁 서울사무소 과장은 지난해 8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한 오세혁 과장은 VOA에 이번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에 있는 미국인인데 현지에서 이제 프로그램 그 사무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지사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DC로 불러와서 그 아시아 팀에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어떤 전략을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 회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무와 행정에 필요한 이제 업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워크숍 형태로 이제 설명회도 갖고
아시아 각국의 담당자들이 모인 IRI 아시아팀 연수 기간 동안 오 씨는 프로그램과 행정, 회계, 여성 지도자, 청년 네트워크 리더십 등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운영 방식, 또 협업 상황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토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담당자들이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가 없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당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들 아시아 나라 가운데 가장 폐쇄된 나라로 통하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활동을 담당하는 탈북민 오세혁 씨. 오 씨는 미국 정부 혹은 미국의 주요 정책 연구기관이 채용한 몇 안 되는 탈북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 부시 센터의 조셉 김 인권 담당 보좌관, 그리고 조성우 씨가 미국 노동부 통계청의 연구원으로 고용돼 지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세혁 씨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99년 탈북했고 3년 동안 중국 내 종교단체에서 숨어 지내다 2002년 베이징의 독일 대사관 진입에 성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고려대학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유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장마당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한영국대사관의 장학생으로 1년 기간의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오 씨와 IRI의 인연은 지난해 5월 오 씨가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에서 일할 당시 맺게 됐습니다.
IRI가 몽골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이 단체의 권유로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운영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전수 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몽골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하고 다른 탈북민 두 명에서 세 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갔죠. 갔다 와서 IRI가 그러니까 북한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관련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이렇게 깊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단체가 몽골의 정치인 교육에서부터 청년 시민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을 다녀온 오 씨는 당시 이런 지원이 북한에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에도 똑같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오 씨는 IRI 한국 프로그램 담당자 자리에 지원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8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IRI의 아담 킹 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는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시 많은 지원자 가운데 가장 적격한 인물이 오 씨였고 지금까지 매우 훌륭하게 업무를 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아시아 담당자는 지금까지 그를 채용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세혁 씨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아시아 담당자는 서울 사무소를 다시 연 이유나 한국 내 활동 목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세혁 씨는 18세에서 35세 미만의 탈북민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민사회에서의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또 시민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그리고 또 그 시민사회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시민사회가 그 활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활동가들이 자기네 공동체나 혹은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자기네가 발견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해보자고 해서 뭉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서 직접 또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가르쳐주고 또 해볼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제1기 청년 그룹을 배출했는데 20여 명의 탈북민 청년들은 자신이 기획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장기, 단기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팀을 구성한 청년들은 각 팀에 배당된 500에서 600달러의 지원금으로 활동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탈북민 청년들 대부분은 북한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보다 탈북민 사회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오 씨의 설명입니다. 이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도 찾아주는 등 지도자 양성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오 씨는 무엇보다 이들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 씨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따로 시간을 내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오 씨는 해외 민간단체의 수혜자였던 자신이 전 세계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미국의 민간단체의 일원으로서 탈북민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탈북민 청년과 북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지원에 탈북민인 자신이 도움이 될 거라는 오세혁 IRI 한국 프로그램 과장.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북인권보호단체에서 탈북자들이,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취직하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발전으로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탈북하신 분들이 핵심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학 다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대학 다니든지 졸업해갖고 이러한 단체에서 취직하면 그만큼 대북인권보호운동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오세혁 과장은 30여 명의 아시아 팀들과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제는 자신도 IRI의 가족이 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소개, 프린스턴 대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5월 29일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옐친은 개혁 이미지를 앞세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가진 러시아 공화국은 1991년 5월 제4차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법안과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옐친이 57%를 득표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선 대통령이 됩니다. 옐친 대통령은 지난 1991년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보수파들이 주도해 일으킨 쿠데타 와중에 이에 반대해 시내에 도열해 있던 탱크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옐친은 탱크 위에서 다시 공산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밝히게 됩니다. 러시아의 민주화 지도자로서 그의 이미지가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인의 머리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옐친의 이 같은 영웅적인 행동은 러시아인들을 새롭게 결집시키는 한편 쿠데타를 시도했던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이날 에드먼드 힐러리는 산악인의 등정을 돕는 셰르파라고 불리는 네팔인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해발 8,850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양봉 일을 하던 힐러리는 뉴질랜드의 험한 산을 잇따라 오르며 산악인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영국은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큰 기대를 걸고 에드먼드 힐러리를 초청해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섭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 힐러리와 현지 산악 안내인인 텐징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 마침내 1953년 5월 29일 정상에 오릅니다. 이 둘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영국과 네팔, 인도 그리고 유엔 국기를 매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게 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생존에 위대한 업적을 거둔 인물이라는 주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3년 힐러리에게 기사 자위를 내렸습니다.
흔히들 미국 팝송이라고 말하는 음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흑인 피아노 음악에서 시작돼 혼혈 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재즈부터 현대 팝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쳐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래들, 또 그 시절 재밌는 이야기, 그때 그 시절 미국을 들썩이게 했던 음악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